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대상으로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이 28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날 보도에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와 기타 목표물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미국과 최대 4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라 25일부터 닷새간의 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알레이버 극급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함에서 진행됐으며 약 20명의 해상자위대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이번 훈련이 실제 장비들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의 기본 절차를 익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맥캠벨항에 승선한 기자들에게 이번 훈련이 미국의 동맹이자 파트너인 해상자위대에 토마호크 미사일 관련 운용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추가 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미사일 인도 후에도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당초 도입 계획보다 1년 앞선 2025 회계연도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일부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600km에 달하며 후쿠오카 배치 시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해안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최근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 수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면서 양국이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태평양의 양국 해경, 군, 공공선박과 항공기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테오도로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은 당사국들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남중국해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양자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역량 향상 등을 위한 많은 양자 구상들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함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며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남중국해와 한반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캠벨 부장관이 마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과 마 부부장의 이날 통화는 양국 간 개방된 통신선 유지와 양국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다양한 사안들과 함께 이견을 보이는 분야와 협력 분야를 포함해 역내 국제 현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오에 공습을 가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사망한 12세 소년 외에 3개월 영아를 포함한 어린이 4명 등 총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레시네 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번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 2채와 의료기관 1곳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교육시설을 포함해 총 14개 건물이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티모시코 하르키우 경찰국장은 러시아군이 이번 공습에 UMPB-D30이라는 명칭의 신형 비행식 유도폭탄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 후룬연구소가 발표하는 세계 억만장자 부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미화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는요, 전 세계에 3,279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 167명이 늘었고요. 미디어와 공연예술 산업의 급성장 그리고 이자와 판매 소득이 이 억만장자들이 자산을 축적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린 부자의 절반 이상이 이 혁신 기술로 떠올랐죠. 인공지능 AI 산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룬연구소가 선정한 2024년 세계 최고의 부자 테슬라 자동차와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 X를 이끄는 자산 2,310억 달러의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이었는데요. 814명,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의 억만장자가 800명, 그리고 277명의 억만장자를 둔 인도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두 나라의 억만장자를 모두 합치니까요. 전체의 49%,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억만장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나라는 미국, 그리고 인도인데요.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인도 사람, 또 인도의 도시 이름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제일 많은 부자 도시, 미국 뉴욕입니다. 11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영국 런던, 인도 뭄바이 순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그리고 홍콩이 그 다음 순위이긴 한데요. 모두 지난해에 비해서 억만장자 수가 줄었습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인도 매체는 처음으로 인도 수도 뉴델리가 세계 부자들의 도시 9위의 이름을 올렸다면서 인도가 이제 세계의 경제 거물로 부상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제가 30살인데 저 소신이라는 걸 좀 담고 싶었어요. 저란 아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 적응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네, 함경북도가 고향인 탈북화가 안충국 씨가 서울에서 저 너머의 형태라는 주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많이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평안남북도, 황해도, 그리고 장진을 제외한 함경남도와 강원도, 함북 김책은 차차 맑아집니다. 모든 지역에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3도고요. 신의주, 함흥, 개성도 3도에서 시작합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2도, 중강 0도, 해산 영하 3도, 원산은 5도입니다. 평양은 낮 최고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함흥이 13도, 신의주가 11도, 중강 8도, 청진 10도, 해산은 4도, 그리고 원산은 14도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비나 눈 내리다가 앞바다 쪽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이 1에서 2m, 먼바다 4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지는데요.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다시 미국에 보내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서 대표단 파견을 취소한 바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로 집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군정 최고 지도자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간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서 취소됐던 이스라엘 대표단의 미국 방문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AFP통신에 이스라엘 총리실이 라파 문제를 논의할 회담 일정을 다시 잡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양측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 편리한 날짜를 찾고 있다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보내던 대표단 파견 취소했던 게 유엔 안보리의 그 결의안 때문이었죠.
네, 지난 25일 안보리에서 이 가자 지구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표결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한 것에 반발해서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기권한 것이 전쟁과 인질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훼손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당초 이스라엘 대표단의 미국 파견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이 라파 지상전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대표단 파견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이게 다시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네, AF통신에 이 대표단 재파견 의향을 전했던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한 뒤에 이스라엘 정부가 자세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갈란트 장관은 최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등을 만났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갈란트 국방장관이 관리들을 만나서 라파 문제를 논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라파 지상전 문제가 주요 논의 항목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갈란트 장관을 만나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상자 수가 너무 많다면서 라파를 겨냥한 지상전을 재차 만류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도 대표단을 다시 미국에 보내는 계획을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은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단 출발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AP통신에 자히 한네급이 국가안보보좌관과 론 더머 전략 담당 장관 등이 이스라엘 대표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프랑스에 간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다음 주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가자 분쟁 격화 방지 방안과 여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는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입니까?
네, 프랑스는 뭐 미국처럼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테러 단체를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구 휴전을 지지해 왔습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금 프랑스 말고도 유럽의 다른 나라 일정도 있군요.
네,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 브뤼셀로 가서 북대서양지역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역시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 지도부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의 오래된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냔 총리와 3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하고 유럽연합은 이렇게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아르메니아한테 어떤 입장일까요?
네, 매트 밀러 국무대변인은 아르메니아가 무역관계를 다변화하고 인도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과 EU가 아르메니아의 경제 회복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그 미국산 F-16 전투기 관련한 이야기를 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27일 이들 전투기가 제3국에 있는 기지에서 사용된다면 전투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러시아군의 적법한 목표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발트에 있는 국가를 공격할 뜻은 없지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이걸 격추하겠다는 겁니다.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전차나 장갑차들처럼 러시아군이 이들 전투기도 파괴할 것이라면서 전투기가 전세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군정수장이 군부 집권은 임시라고 말을 했다고요?
네, 27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군정 지도자인 미나옹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군부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임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반군들이 민정 이양 계획을 무산시키려 한다면서 비난했는데요. 그동안 서방 국가들과 아세안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 측에 이 민간 정부의 정권을 넘기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네, 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반군들 공세에 미얀마 정부군이 수세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미얀마 군정이 최근에 특단의 조처를 내놨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군이 이 장기 징집법을 시행해서 18세에서 35세 사이 모든 남성 그리고 18세에서 27세 사이 모든 여성은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훌라잉 사령관은 이런 새로운 징집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수천 명의 젊은이가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훌라잉 최고 사령관이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서방 언론과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훌라잉 사령관은 미얀마군이 이 서방 기자들과 또 SNS 사용자들에게서 나오는 가짜뉴스의 표적이 되고 있고 일부 강대국이 무장 반군을 도움으로써 미얀마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거기서 일부 강대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를 제재하고 압박하는 미국 등의 서방 국가들을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훌라잉 사령관이 그 연설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군요.
네, 이 훌라잉 사령관은 언론의 방해 행위를 통한 이 거짓 선동이 이끌린 젊은이들이 이 반군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는 게 낙담스럽다면서 이 소수민족 반군 집단들이 민주적 가치와 연방주의에 근거한 연합을 형성하는 길을 파괴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훌라잉 장군이 또 연설에서 연합을 강조했네요.
네, 훌라잉 사령관은 군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면서 단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훌라잉 사령관의 미얀마 국군의 날 연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서방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미얀마 주재 영국과 캐나다 대사관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주택과 학교 보건시설 그리고 여타 종교시설에 대한 공습 등 미얀마 전역에서 민간인들이 정부군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성명에서 무기와 군사장비, 이중용도장비, 항공연료 그리고 군사기술 지원의 판매와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모든 나라에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가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났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리처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 초청으로 26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27일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양국사의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지금 두 나라가 이 네덜란드가 중국 쪽으로의 그 수출 통제 조치를 내서 껄끄러운 관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네덜란드가 올해 초에 이 자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의 몇몇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가 이 미국의 대중 견제 움직임에 합세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다만 이 대중 수출 통제가 미국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회사 ASML 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죠?
네, 반도체를 만들 때 꼭 사용해야 되는 EUV 극자외선 녹광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매년 만들어내는 수가 적은 탓에 이 많은 회사들이 이 ASML이 만드는 장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대중 수출을 통제하기 전에는 이 중국 기업 수입이 이 회사 매출의 29%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네덜란드와 중국 이 두 나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주요 외신들이 뽑아낸 제목을 보니까요. 일단 두 정상이 일종의 기싸움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 신문은 시 주석이 리터 총리한테 이 반도체 수출 통제 이후에 장벽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그런 제목을 올렸고요. 또 로이터 통신은 리터 총리와 회담 후 ASML사를 둘러싼 갈등을 경시했다라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양국 정상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가 초점을 맞춘 문제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두 나라 정상이 어떤 얘기 주고받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시 주석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뭐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외부 압력도 이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과 진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네덜란드의 최첨단 장비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네덜란드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또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양국 사이 인사 교류 촉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그 네덜란드의 리터 총리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시 주석이 인위적으로 기술 장벽을 세우고 이 산업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고요. 이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디커플링이 막다른 골목이고 유일한 선택은 열린 협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디커플링이라 그러면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일절 제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덜란드의 그 리터 총리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중국 쪽의 개발 이익에 해를 끼치는 조처는 네덜란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디커플링이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 선택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네덜란드가 경제나 무역, 탄소 배출 감소 등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과의 우호를 소중하게 여기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 반도체 칩 수출 통제 조처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습니까?
네,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한테 이 네덜란드가 수출 통제 조치를 할 때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되도록 항상 노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터 총리가 이번 방중에서 제프리 반 네이웬 무역 장관과 동행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회담을 하는데 네덜란드 주요 의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리터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유럽 전체의 위협이 될 수 있고 이건 네덜란드에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것을 중국이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지적한 건데요. 리터 총리는 나토의 차기 수장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 연방교통당국이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 붕괴 사고로 인한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와 월트 디즈니사 간 소송전이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약 10%가 빈곤선 아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먼저 미국 동부 볼티모어의 주요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붕괴 사고 관련 새로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예, 키 브릿지 충돌의 사고를 일으킨 달리호의 블랙박스가 회수됐습니다. 미 연방교통당국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키 브릿지에서 작업하다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은 시신이 발견했지만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모두 중남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먼저 블랙박스 회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로 낸 달리호는 26일 새벽 볼티모어항에서 스리랑카로 출항한 후 전력 문제가 발생해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블랙박스를 통해 전력 문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난 원인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군요.
예, 뭐 전문가들은 엔진 고장, 조종 실패, 발전기 고장 등을 사고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달리호가 지난 6월 칠레 산 안토니오 항구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추진 장치 및 보조 기계와 관련한 시스템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검사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사고 원인 파악에 얼마나 걸릴까요?
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제니퍼 호멘디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멘디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방대한 작업이라면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호멘디 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국적의 화물선인 달리의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키브리지와의 충돌 직전 조난 신호를 보낸 승무원과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에 그 조난 신호를 보낸 덕에 아주 큰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달리호 선원들이 충돌 직전 조난 신고를 해 경찰과 교통당국이 키브릿지로 오는 차를 신속히 차단했는데요. 웨스머 멜랜드 주지사는 이들 선원이 영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난 신고를 통해 차량은 막았지만 교량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에게는 긴급 경고가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사고의 사망자, 실종자 모두 다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이죠.
맞습니다. 당시 8명 인부가 다리 표면에 난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바다에 빠진 2명은 몇 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6명은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27일 실종자 가운데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당국은 생존이 가능한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나머지 실종자들도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신원도 확인됐죠?
예, 사망자와 실종자 모두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입니다. 해당 국가들도 실종자의 자국민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들 이민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지금 나오고 있더군요.
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들 이민자의 신상이나 사연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 이민자 단체는 실종자 중 한 명은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메릴랜드에서 19년 동안 살았으며 결혼해 세 자녀를 둔 아버지라고 전했고요. 자, AP통신은 온드라스 출신의 38세 남성 메이너 야시르 수아조 산도발 씨의 사연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산도발 씨는 18년 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메릴랜드에 정착했으며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인데요.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기 위한 절창을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들 미국을 찾아온 이민자이고 가장이고 안타까운 사연이 많군요.
맞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사고 당시 3명의 멕시코인이 다리 위에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비극은 이주민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이주민들이 자정에 밖으로 나가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미국의 일부 둔감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로부터 증거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로 가겠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동산 디즈니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월드가 법정 다툼에 휘말렸었죠.
그렇습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로 불린 디즈니월드가 그간 플로리다주와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디즈니가 추구하는 다양성이 당파적 논란이 휩싸이면서 보수 성향의 플로리다주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건데요. 하지만 27일 플로리다주와 월드 디즈니사는 디즈니월드파크를 포함하는 특별지구 관할권에 대한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예, 디즈니와 플로리다주 간의 법정 분쟁이 발단이 된 건 플로리다주가 2022년에 제정한 동성애 관련 교육 금지법이었습니다. 자, 이 법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 교실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명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 법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네. 디즈니사가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주 법에 소송을 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디즈니는 해당 법이 제정될 당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성소수자 옹호단체 등이 나서서 왜 디즈니가 침묵하고 있냐고 비판했고요. 디즈니 월드 직원들이 파업까지 하자 디즈니의 밥 체이펙 당시 최고경영자 CEO는 동성애 교육 문제에 침묵한 것을 사과하며 플로리다주의 모든 정치자금 후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보수 진영과 공화당 소속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나서서 디즈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즈니사가 이 진보 쪽, 보수 쪽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받게 됐던 거군요.
맞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더 나아가 디즈니월드 운영 등에 광범위한 자유권을 부여해온 중부 플로리다 관광감독지구의 이사회를 교체함으로써 통제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사회는 기존 의원들과 앞으로 30년간 특별지구일 때 통제권을 유지하는 새 협정을 체결했고요. 이에 디센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새 이사회는 기존 이사회가 밀실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경이 상당히 복잡한 소송이었네요. 자, 그러다가 네. 결국 어떻게 합의를 하게 된 겁니까?
네, 이사회는 주지사가 이사회를 교체하기 직전 체결한 협정을 철회하기로 했고요. 이전 계획에 따라 디즈니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디즈니 이사회가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자, 주정부 쪽에서도 양보가 있었습니다. 하루 앞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를 대신해 새로운 이사가 임명됐는데요. 당초 디센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는 디즈니의 비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주 디즈니사 양측이 이번 합의에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네,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제프 베일 사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특별지구의 새로운 지도부와 건설적인 참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지속적인 대형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주내 수천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센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주가한 조치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며 합의를 이루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즈니 월드는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는 놀이공원인데요. 지난 2022년 한 해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를 찾은 방문객은 4,700만 명에 달합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인구의 빈곤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네요.
네, 10명 중 1명은 빈곤선 이하 수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출신 국가에 따라서 빈곤율이 크게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계 미국인의 경우는 약 6%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반면 미얀마계 미국인의 경우 그 비율이 19%에 달했습니다. 인도계가 미얀마계보다 경제 수준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2,400만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약 230만 명이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의 9.5%가 빈곤선 아래에 있는 겁니다. 2022년부터 7월부터 약 6개월간 이 지역 조사에 대한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인도계 미얀마계를 살펴봤는데 그럼 다른 그 아시아계 나라는 그 어떻습니까?
네, 몽족계 미국인의 약 17%와 몽골계 미국인의 16%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라오스,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계 빈곤율은 10에서 13%였습니다. 한국계도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네팔, 일본, 스리랑카, 필리핀의 경우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데요. 이 그룹의 빈곤율은 6에서 9% 사이였습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바로 빈곤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예, 빈곤 소득선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입니다. 하루 1달러 정도라는 국제 빈곤선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미국 연방정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해 수입이 $31,200를 빈곤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좀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청구서나 주택, 일자리에 대한 도움을 찾을 때 아시아계 성인의 61%는 가족이나 친구에 의지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또 주 또는 연방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자의 19%는 정부나 종교단체, 지역사회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 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서 정부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뭐 난민이나 아니면 낙명자들이 다른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보다 정부 지원에 좀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들도 꽤 있군요.
네,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성인의 57%는 지난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저축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따로 저축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또 다른 요인은 금융 지식의 부족이었습니다. 저축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은퇴 후의 준비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도 이 출신 국가별로 좀 다르더군요.
네, 이 JP모건 체이스가 실시한 2023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 응답자의 68%, 베트남계 응답자의 59%가 은퇴 대비 저축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답한 반면에 한국계 응답자 중에서는 35%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설립 이후 유인 및 무인 우주 탐사와 과학 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1957년 당시 소련이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 자극받은 미국은 이듬해 나사를 만들었고 이 나사는 냉전 시대 소련과 경쟁하면서 활발하게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나사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First pictures from a Czech newsreel of Bleep, the Russian Red Moon. It's described as a model of the Soviet satellite and has been on show at
1957년 10월 4일 당시 소련 정부는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8년 의회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연방의회는 이해 7월 국가항공우주법을 통과시켰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같은 해 10월 1일 나사가 출범했습니다.
Once again the word is go at Cape Canaveral, Florida. And we find Core America's most ambitious space probe as his mission. A day and a half flight through the
나사는 유인 우주선 사업으로 가장 먼저 머큐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961년 5월에 발사된 프리덤 7호를 탄 앨런 셰퍼드가 우주에 간 최초의 미국인이 됐습니다. 이어 나사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두 번째 유인 우주선 사업인 제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또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내렸습니다. 1972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우주와 지구를 여러 차례 오가는 우주 왕복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79년 4월 최초의 우주 왕복선이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했고 1981년 4월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1984년 4월 우주 왕복선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수리했습니다. 1990년 4월 나사의 우주 왕복선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1992년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우주인들을 포함해 국제우주정거장 ISS 승조원들은 모두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나사는 미국 스페이스 X 그리고 보잉사와 우주인 운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1972년 아폴로 프로젝트를 끝낸 뒤 달 탐사를 중단했던 나사는 50여 년 만에 유인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부활시켰습니다. 아르테미스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이를 통해 오는 2025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성 우주인이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탈북민 안충국 씨는 올해로 고향인 함경도와 또 한국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같아지는 젊은 화가입니다. 고향에서의 기억과 또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의 경험은 안충국 씨의 작품 세계 큰 바탕이라는데요. 얼마 전 저 너머의 형태라는 주제 전시회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담아낸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 탈북화가 안충국 씨의 전시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영훈 기자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원이라는 작업을 하던 시리즈인데 이제 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명에 가까워요. 제가 살았던 함경도라는 고향에서는 저 원이 주는 엄청나게 저한테 밝은 조명이었거든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저 너머의 형태의 여러 작품 가운데 함경도 출신 작가 안충국 씨가 잊히지 않는 여린 기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저 너머의 형태에서 작가는 시멘트와 아크릴로 만들어낸 점, 선, 면의 형태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작가의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30여 점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충국 작가를 섭외하게 된 계기부터 들어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체험팀의 박근희 연구원입니다.
특별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통합문화에 관련된 작품들을 이제 대중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안충국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셨던 분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작가님이세요. 젊은 작가님들을 발굴하고 대중들에게 선보이고자 이렇게 안충국 작가님께 컨택을 드리게 되었고요.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도 그렇고 전시도 굉장히 많이 여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가 안충국 작가님께서 함경도에서의 시간과 서울에서의 시간이 같아지는 해입니다. 그동안 젊은 작가로서 고민했던 지점들을 올해 한번 같이 돌아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와 함께 주제에 관한 논의 끝에 저 너머의 형태라는 제목이 탄생했는데요.
작가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은 탈북민 화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가님께서도 정체성은 당연히 작가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계셨고 특히 24년도에 새로 작업하신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고향만이 자신의 정체성이지 않잖아요. 작가님께서도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걸 영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남한에서 배운 새로운 재료들, 새로운 창작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본인의 작품에 영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 제목이 이러한 고민들 너머에 그 작가님의 고민들과 열정을 보았으면 좋겠어서 제목을 작가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안충국 작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살 때부터 함경도 있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었고요. 북한에서는 보통 생활을 하려면은 좀 그런 기술이나 재능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발달이 됐지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람의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기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이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못 그렸던 그런 욕망을 저한테 좀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촌 누나가 그림을 배웠었는데 그 밑에서 제가 그냥 곁눈질로 배웠었고요.
그러다 먼저 탈북한 아버지를 따라 안충국 작가는 2009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15살에 왔는데 와서 한두 달 정도 학원을 다니다 그만뒀어요. 한국에서 미술을 하면 어렵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동생이 태어났어요. 막내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버님 혼자 생활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뒀었고요. 그만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미술 선생님이 이제 미술할 생각이 없냐라고 해서 그림을 보니까 괜찮았었나 봐요. 저를 학원에 이제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이제 고1 때부터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그림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살려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또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탈북민이기 때문에 탈북을 그려야 되고 북한을 그려야 되고 인권을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옆에서 원하는 거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싶지 않은 뭐 두만강에 떠있는 시체나 이런 것들을 드로잉을 하다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함경도에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나 흔적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작업에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상적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똑같이 그린다고 이제 전달되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안충국 작가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해왔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2021년부터 개인전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의 주재료는 시멘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30살인데 저 소신이라는 걸 좀 담고 싶었어요. 저라는 아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 작업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작업에 시멘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기반이 시멘트이고 그 위에 이제 아크릴이 좀 들어간다거나 또 긁어내거나 뜯어내거나 하는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작업을 하는데 시멘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가루잖아요. 존재력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아이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 친구의 존재를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성에 대해서 제가 거칠고 러프하고 약간 빈티지하고 에틱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함경도에서 유년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봐왔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알게 모르게 시각적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캔버스에 시멘트를 바르면 마르면서 많이 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한 흔적이 남겨지고요. 안충국 작가는 그 작업 과정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거쳐 한국에 온 자신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작업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런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업에 보면 낙서나 시멘트가 떨어져 있거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기존에 살았던 데서 느꼈었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지방에서 좀 지냈었는데 지방에서 지내는 과정에서도 그런 빈티지하고 또 낡은 마을이나 낡은 집을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마음적으로도 좋고 해서 제가 성장해오면서 만들었던 어떤 정체성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라는 걸 이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소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 작업에서는 장소, 기억, 흔적, 정체성 이 정도의 키워드가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작품의 완성은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과 의사소통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작품 창의적 물을 냈을 때 거기에 보물 찾기 마냥 보물을 심어놓진 않아요. 근데 모든 많은 일반인들은 와서 이 작업에서 뭔가 보물을 찾아가려고 하고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누구든 간에 못해요. 완전한 그런 구상을 하시는 분도 좀 다르겠지만 저같이 이러한 흔적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보고 아 여기서 뭘 표현했을까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쑥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쑥 지나가다가 어느 하나 정도가 눈에 밟힌다 하면은 이거를 내가 왜 보고 있을까? 난 이걸 왜 좋아하는 걸까? 라는 자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 이거 아 좋구나 나쁘구나 그럼 이 정도에서만 해석해줘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안충국 작가는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에 정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관람객 또한 느끼는 바가 저마다 달랐는데요. 관람객의 소감 들어봅니다. 먼저 탈북민 마순이 씨입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화폭에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영혼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이런 자유가 있는 세상에 와서 자기만의 꿈을 펼치는 모습이 환영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라 그림에 대한 평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작가의 고심과 노력과 그 모든 게 깃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점이라도 소홀히 보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이 작가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 아,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안충국 작가의 그림이 장벽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시멘트를 좀 많이 써서 했는데 저는 그냥 이걸 봤을 때 어떤 남북의 장벽, 약간 베를린 장벽이 좀 떠오르긴 했어요. 볼 때 그 장벽 너머로 이제 이런 빛깔들이 넘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좀 이 장벽 너머로 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또 다른 빛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소통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북한에 계실 때 이 작가님들 같은 뭐 선전 그림 이런 걸 많이 그리셨다고 해요. 사실 그런 그림들을 저도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했는데 남한에 오셔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자기 표현이나 사용한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아 진짜 미술이나 예술의 영역은 이런 뭐 체제를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겠구나. 또 그걸로 울림을 주는 거구나 있어서 꼭 북한 작가로서의 그것보다도 그냥 예술인으로서 상당히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것보다는 저게 더 좋습니다. 선호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영어에는 많습니다. 주요 표현마다 의미와 어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에 대한 선호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자주 쓰는 prefer, P-R-E-F-E-R, prefer이 있습니다.
Imagine that you are at a restaurant for breakfast.
식당에 아침 식사하러 갔다고 상상해보죠.
You want something to drink, but you are not sure what.
무엇을 마시고 싶은데 뭘 마셔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When the server walks over to your table, he says,
Let me help. Do you prefer coffee or tea?
종업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커피를 원하시나요? 차를 원하시나요?
You answer,
I prefer tea to coffee.
당신의 답은 나는 차를 커피보다 선호합니다.
You just told the server about a general preference.
당신은 전반적인 선호도를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커피보다 차를 선호합니다. 질문에서 Do you prefer coffee or tea? or 또는이 사용됐습니다. 대답에서는 to나 over를 사용합니다. I prefer tea to coffee 또는 I prefer tea over coffee. 커피보다 차를 선호합니다.
If asked about a preference, you can simply name the preference like this.
I prefer tea.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간단히 선호하는 것을 답하면 됩니다. 나는 차를 더 선호합니다. Prefer, 일반적인 호감, 비호감,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표시합니다.
I prefer sitting next to a window.
저는 창가에 앉는 걸 더 좋아해요.
The expressions would prefer and would rather are more specific. Often, they can also be interchangeable.
Would prefer, would rather 보다 구체적인 의사를 밝힙니다. 두 가지 표현을 서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문장 들어보시죠.
I would rather see a movie today. I would prefer to see a movie today.
오늘 영화 한 편 봤으면 해요.
I would rather go to the party than read my book.
책을 읽기보다는 파티에 가겠어요. would rather과 than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같은 동사일 경우 반복하지 않습니다. would rather이 사용된 질문에 대한 답은 than, than을 써서 대답합니다.
Would you rather go out or stay home?
I would rather go out than stay home. I'd rather go out than stay home.
Would you rather go out or stay home?
외출하길 원해요? 집에 있길 원해요?
I would rather go out than stay home.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외출하는 걸 선호합니다. I would rather를 줄여서 I rather. 다시 말하지만 보통 선호하는 것만 그냥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d rather go out.
would rather 이것은 than, than과 함께 쓰는 반면에 would prefer를 사용했을 경우 rather than과 사용합니다. I would rather, I would prefer 각각 I rather, I prefer 줄여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d prefer to see a movie rather than go to a restaurant. I'd rather see a movie than go to a restaurant.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게 좋아요. I prefer, I rather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To form the past tense, use would rather have plus past participle.
과거형으로 만들 땐 would rather have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씁니다.
I'd rather have gone to the movies last night.
지난밤에 영화 보러 갔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것을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한다. I prefer, 나는 차를 커피보다 좋아한다. I prefer tea to coffee. prefer. 선호하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